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이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사무엘기하고 그다음에 열왕기하고 열왕기를 또다시 기술한 역대기입니다. 왜이 성경들을 좋아하느냐 하면 너무 간단하게 모든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너무나 뻔하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심령이 단순한 사람들은 그냥 듣고 따르기가 좀 너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그 많은 그런 그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열왕기상 하를 이제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종류의 그런 왕들이 나오는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또 역사가들이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돼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 사람이 아합처럼 행했다. 그렇게 하는 말이 속담이나 격언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 그 땅에서 가장 사악한 왕은 아합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유다 왕국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유다의 좋은 왕들이 몇명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윗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히스기야도 있고 그다음에 요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도 있고 해서 몇몇 그런 좋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 중에 정말 좋은 사람 하나를 들어라고 하면 히스기야를 들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우상에 척결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섬긴 그와 같은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죽게 되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므낫세가 통치할 때 나이가 12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화, 뭐 요쯤 되는 애가 지금 왕이 된 거예요. 12살에. 근데 12살에 왕이 돼서 얼마 동안 통치했다 그랬냐면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이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을 들어라 그러면 이 므낫세를 들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에게서 나온 이 아들이 가장 나쁜 아들로 이렇게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쁜 아들 밑에서 이 유다가 자그마치 55년 동안 이 폭정과 압제와 핍박을 받으면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우리 1945년도에 이제 해방이 된 이후로 지금 우리 이북당이 지금까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64년째입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64년째 김정일 부자에 의해서 지금 엄청난 그런 그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후에 므낫세 다음에 또 아몬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 지금 기록된 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이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얼마나 압제당하는지 아시죠? 예. 지금 그렇게 압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지금 유다 땅에 일어난 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언제 얻었냐 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아시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 그래?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벽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게 될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 거냐 하면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그 15년,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얼마나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나서 지금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12년 동안 히스기야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유다 땅에서 가장 사악한 그런 왕이 돼서 자그마치 55년 동안 그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바알을 섬기게 하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에게 사실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데 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교육, 가정교육, 좋은 집안 환경,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 문하세는 어느 반열에 속하는 사람이냐 하면 히틀러, 무솔리니,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그 대열에 속할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독한 그와 같은 죄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악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사악했느냐 하면 우리 한번 가서 11절 가서 보시죠.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므낫세 이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악하게 행하며 자기의 우상들로 유다 또한 죄를 짓게 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족속의 이름이 뭡니까?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그 불법이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냐 하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서 난 그 열두 아들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사를 하는 동안에 이 아모리 족속의 이 불법이 성행을 해갖고 하나님이 거기 아모리 족속의 그 아이들까지도 몽땅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실 정도로 나중에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빼서 그래서 이집트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 아모리 족속이 행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극도로 사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정도로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기 11절에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들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므낫세 이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이 행한 그 일보다 더 사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의 사람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하고 있는 거, 김일성이 하고 있는 거 그 이상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일을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종교적인 그런 자유를 빼앗고 폭정을 하고 엄청나게 사악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12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여기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한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아버지가 그 전에 있던 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라고 한 사람이 또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그래갖고서는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그 제단에다가 저기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갔다가 보니까 거기에 제단이 큰 걸 보고는 그러고는 그 제단의 양식을 가져다가는 거기다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세우고 그러고서 못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는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을 다 훼파하고 모든 산당들을 다 훼파하고 제단들을 다 갖다 멸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므낫세가 12살짜리 조그만 아이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멸해놓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복원을 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배격하고 아버지가 훼파시켰던 모든 것을 다시 복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던 바알 숭배를 다시 이스라엘 땅에 복원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3절에 산당들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바알의 제단들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들. 제단은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제단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단은 하나뿐이 없는데 제단을 또 여러 개 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저 신에게도 희생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여러 개를 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어떻게 해요? 저기 하늘에 있는 1월 성신들, 저게 다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하늘에 있는 별에다 대고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거기다가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고 1월 성신을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어떤 일을 저질렀다 그래요?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아이를 잡아먹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아이를 데려다가 몰렉 앞에서 불 사이를 지나가게 해갖고 그 몰렉에게 그 아이를 희생물로 드리는, 여긴 지금 아이라고 해서 한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만 돼 있는데 역대기하 같은 구절을 가서 보면 아이들을 바쳤다 그랬어요, 몰렉에게.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고는 그 몰렉에게 아이를 가져다가 바치는데 그 몰렉은 아이를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느냐, 몰렉이 엄청나게 큰 신이에요. 커다란 그러한 그 이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우상 위에 여기에 보면 손이 이렇게 있는데 손을 불로다가 해서 시뻘겋게 이렇게 달궈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지나가게 해서 그 위에다가 애를 이렇게 쑥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타서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악한 일을 행한 그런 왕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또 모자라서 또 어떻게 했어요? 6절 여기 가서 보니까 6절 끝에 가서 보니까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을 만나고 박수를 만나고 계룡산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못된 그와 같은 영매들을 만나서 그 영매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 묻기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엄청나게 사악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누구의 자손이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을 잘 따르던 그러한 경건한 그와 같은 그 가족의 일원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요, 가장 경건한 왕이요, 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그런 왕인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아버지가 근본주의자인데 보수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아들이 엄청난 자유주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우리 그 믿음의 그 형태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그냥 하여튼 뭐 근본주의를 한다 그러고 보수주의를 한다 그러고 그렇게 지금 아버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들은 그 아주 그냥 반대로 가갖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뉴에이지 추종하는 뉴에이저가 됐다는 거예요. 증산도 하러 돌아다니고, 예? 요새 어제도 학교 가서 보니까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증산도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눠준다 그러면서 뭐 책들을 나눠주고 그 앞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인간의 본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므낫세나 저나 아니면 여러분이나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악한 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대언자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주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서 주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목사들 이외에 경건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좋은 책들을 보내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듣질 않고 어떻게 했느냐. 16절에 가서 보니까 므낫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유다라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자기의 죄 외에도 또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 무죄한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대언자들의 피. 또 대언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을 몽땅 다 잡아다가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예루살렘은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그 무죄한 자들의 피로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일찍부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라는 그런 나라를 보내서 그래서 아시리아가 와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나라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도 지금 그래서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던 그 바알 숭배, 제단들을 쌓는 거, 영매들을 추구하는 거, 악한 마귀들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런 일들을 지금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듣질 않아요. 듣질 않으니까 어떻게 이제 나오냐 하면은 12절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대에 이 같은 재앙을 가져올 터인즉 그것을 듣는 자가 누구든지 그의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듣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가지고 온다. 근데 그 재앙의 소식이 들리는 그 순간에 그 재앙이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의 두 귀가 꽝 하고 소리를 울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귀에다 대고 큰 소리 이렇게 외치면 귀가 멍해지는 거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가져올 텐데 그 재앙이 이 나라에 임한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귀가 그냥 꽝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의 집의 줄을 예루살렘에 팽팽히 잡아당긴다. 이거는 다림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벽을 이렇게 쌓을 때 성벽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쌓을 때 이게 곧게 이렇게 쌓아야지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면 성벽이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쌓으면서 저 위에다 줄을 달아갖고서는 밑에 추를 달아갖고 이걸 똑바로 내려놨단 말이야. 똑바로 내려면 이게 수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직이 되니까 그걸 따라서 쭉 이렇게 벽을 지으면 그럼 벽이 일자로 똑바로 쓴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벽을 세울 때 일자로 세워서 모든 걸 이렇게 쫙 하나님이 판단하시듯이 지금은 하나님이 유다가 지은 그런 모든 죄를 샅샅이 이 줄을 이렇게 똑바로 세우듯이 하나님이 똑바로 세워갖고 그 모든 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돼서 그냥 끝이 나면 그러면 좀 의미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열왕기 하를 적고 하나님께서 역대기 하를 적었습니다. 열왕기 하에 없는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열왕기 하를 기록한 사람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느냐 하면 열왕기 하는 바빌론 포로 생활 들어가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바빌론 포로 생활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똑같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역대기 상하는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왜 바빌론에 끌려갔는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우리가 바빌론에 가서 70년 동안 나무와 돌과 이런 이방신들을 섬겼냐 이거예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열왕기 하에 없는 내용이 역대기 하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기 하 33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33장 가서 보니까 1절에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1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여기 나가는 거는 아까 읽은 열왕기하 21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똑같냐면 9절까지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하에는 10절부터 20절까지 다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이런 사람도 회개할 수 있을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까? 이렇게 사악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만큼 회개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걸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10절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니라. 11절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보내심에 이들이 므낫세를 붙잡아 가시 가운데 놓고 족쇄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가니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심에 그때의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더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악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므낫세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뭘 주시냐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할 때 그때는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왕,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시리아의 그 왕이 무언가가 불쾌하게 돼서 그의 대장들 거기 보내갖고는 누구를 사로잡아 오라 그래요? 므낫세를 사로잡아 오라 그러니까 므낫세를 잡았어요, 그 대장들이. 잡아갖고는 커다란 이런 수레에다 넣었는데 그 수레 안에 뭘 집어넣냐면 가시들을 잔뜩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그 가시에 가서 푹 하고 앉으니까 그 옛날에 왕좌에 앉아서 떵떵 대리고 살던 사람이 그 가시로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가서 앉으니까 이렇게 해도 가시가 찌르고 저렇게 해도 가시가 찌르고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또 어떻게 해서 족쇄로다가 발을 결박해 놨으니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시는 찌르고 이 엄청난 그와 같은 그 고난 속에 지금 빠지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 그래요? 12절에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이 므낫세는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그 말을 기억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한번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그 옆으로 가서 역대기하 28장 22절 보십시오. 역대기하 28장 22절. 이 므낫세의 할아버지 이름이 아하스라 그랬습니다. 이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들의 공격이 있어갖고 극도로 고통을 당했거든요. 22절. 이 아하스는 고통당할 때 주께 더욱더 범법을 행하였는데 이 사람은 곧 아하스 왕이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 할아버지 때도 똑같이 아시리아 왕이 와갖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 아하스는 어떻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있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극도로 거기 어떻게 했더라? 더욱더 하나님께 범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하스 왕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때 이 므낫세는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바른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예수님 잘 믿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일이 잘 되고 뭔가 형통하게 될 때 예수님 믿긴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이번 주에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남미 니카라구아 이런 데 반군이 일어나갖고 막 무고한 그런 양민들을 죽이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 고아가 생기고 과부가 생기고 엄청나게 그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극도로 잘 사는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자기가 둘을 이렇게 비교해놓고 가서 보니까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그 니카라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찾는 그 예수님 그 믿음이 훨씬 더 경건하고 진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여기 사람들이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네바논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덤에 가서 그 앉아있는데 거기 있는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찾는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예수님 거기 사람들이 진지하게 추구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형통함과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 준 시대예요. 여러분 가운데 밥 굶어서 지금 배가 아파가 고파갖고 이렇게 우시는 분 있습니까? 이 안에 집이 없어갖고 천막 이렇게 이어갖고 지금 살고 그런 분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 믿기가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가난해야만 예수 잘 믿는구나 이렇게 제가 해서 가난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심신이 곤고한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지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기회가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그거를 기회를 잘 포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고통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이게 고난당하기 좀 적어갖고 이게 사람이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군대도 해보질 않고 하여튼 좀 어려운 걸 좀 이렇게 겪으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인생을 너무 쉽게 살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게 오면 이거 이기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접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회개가 뭐냐 이거예요. 회개. 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우는 게 회개가 아니다. 회개.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을 하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려고 이 일을 벌이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고 그 간섭해주신 그 여호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아야 일단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여기 지금 므낫세가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납작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12절에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앞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크게 자기를 낮추었단 말이에요. 크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크게 자기를 낮춰야 돼요. 무릎을 꿇고 크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뭘 구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므낫세가 지금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런 회개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이에요. 이 므낫세같이 이렇게 사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두 양자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면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그 기회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회개가. 그때 사람이 의지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회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대개 착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들, 남에게 해코지 별로 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거야 이게. 이렇게 생각이 되면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개를 왜 사랑합니까? 개. 우리 조기훈 형제님들 개를 키우시잖아요. 왜 개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주인을 좋아하니까 좋아하잖아요. 주인을 따르잖아요. 주인을. 개도 주인을 따르는데 사람이 자기 주인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소도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양도 자기 주인 알고 말도 자기 주인 아는데 내 백성은 자기 주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무슨 죄가 더 큰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을 알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뭘 깨달았어요? 내게 주인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33장 14절에서 18절에 회개의 증거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갖고 므낫세가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통치를 또 하는데 이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과거의 행적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과 도시들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것들을 보호하려면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제 도시들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과 제단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제단 하나만 남겨놓고 주님의 제단이 완전히 볼품없게 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제단을 다시 중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하고 아주 일대 개혁을 므낫세가 일으키는 그와 같은 대목이 33장 14절에서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도저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 이게 가능할까? 이것도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존 뉴턴 얘기 하나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상 뉴턴 말고 존 뉴턴 이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부른 그 존 뉴턴이라고 한 사람이 이 므낫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1725년부터 1807년까지 얼마를 살았냐면 82년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82년을 살았다고 하면 대단히 장수한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한 120세 산 겁니다. 보통 사람들 수명이 50세, 60세 될 때 지금 82세를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1725년에 경건한 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뉴턴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목사로 키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렇게 키우는데 6살 때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게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뱃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여자하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됐어요. 이 일 이후부터 뉴턴의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노예선의 선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예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주 전혀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쁜 일들을 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자연히 성격도 거칠게 되고 또 말도 험한 말, 뱃사람이니까 말도 험하게 하게 되고 또 누구를 다루냐면 노예들 다루니까 그냥 노예들을 짐승처럼 개처럼 돼지처럼 그냥 이렇게 다루면서 말 그대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사악한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른 그런 노예선의 선원이 됐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3살 때 여기 문하세에게 임했던 그런 극적인 일이 이 뉴턴이라고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노예 무역을 끝내고 노예들 데리고 바다를 이제 항해하면서 오는 가운데 엄청나게 큰 폭풍우를 만나서 이젠 뭐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여기 문하세가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그때 자기의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 존 뉴턴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크게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1748년 5월 10일에 나이가 23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이 존 뉴턴이라고 한 사람에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는 나중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시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하는 이런 찬송을 54세 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짓게 됐거든요. 그는 이와 같은 그 찬송을 지은 이후에 아주 놀라운 말을 늘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릴 수 할지라도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극도로 사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 내가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악 중에 있는 나를 살려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내가 그 두 사실만큼은 내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증언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극도로 사악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던 그런 죄인이라고 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한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대로 죽으면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대로 죽으면은 이 문하세와 마찬가지로 존 뉴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없이 죽으면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내 공로와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 기억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집에 가셔서 여기 역대기하 33장에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회개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시길 제가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지은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행실들, 인격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도록 하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뜻을 돌이켜서 180도 하나님께로 돌이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